이 시간 하나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69절로 75절입니다. 신약 마태복음 26장 69절로 75절 신약 49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바깥뜰에 앉았더니 한 비자가 나와 가로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가로되 나는 내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겠노라 하며 안문까지 나아가니 다른 비자가 저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매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가로되 내가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있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당이라 내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거늘 저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가로되 내가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닭이 곧 울더라. 예. 마지막 절 찾는 데 달게 있습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심히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예, 우리가 잘 아는 주님 제자 그 베드로의 실패 이야기가 오늘의 본문인데요. 잘 아시는 것처럼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였고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이른바 요새 말로 수많은 레전드들을 만들어낸 그런 사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기 불과 몇 시간 전까지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장담했던 베드로였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6장 31절부터 35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언제든지 버리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가로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합니다. 얼마나 비장해요. 예수님께 대한 사랑과 충성심이 이상일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그 베드로는 예수님의 그 순환 예언을 말리고 나섰기 때문에 혼인하긴 했지만 16장에서는 또 교회의 근간이 되는 그런 신앙 고백도 하잖아요. 우리 16장 13절에서 16절 한번 또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가라사대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가로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가라사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런 레전드를 찍었던 이런 베드로가 오늘 본문에서 아주 처참하게 밑바닥까지 떨어지면서 망가져버리는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예수님께서 잡혀가시자 베드로가 따라갑니다. 예수님이 재판을 받는 대제사장 그 관저의 바깥 뜰에 앉아있죠. 추워서 불을 쬐면서 둘러앉은 자리인데 그때 한 여종이 베드로를 보고서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다고 얘기하죠. 그러자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합니다. 베드로는 뻔뻔하게 나는 네가 무슨 말 하는지 모르겠다. 전혀 모르겠다. 저 사람 모른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자기도 창피했는지 거기서 자리를 피해서 문 앞까지 나아가죠. 그 안문으로 나아가니까 또 다른 여종이 그를 보고 요한복음에 보면 귀가 잘렸던 말고라는 사람의 그 뭐 친척인가 친척이라고 그러는데 그 사람이 와서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이 사람이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다고 다시 말하죠. 그러자 베드로가 또 맹세하고 부인하죠. 베드로는 그 직전에 예수님이 잡혀서 곧 순환당하는 모습들을 봤습니다. 얼굴에 침뱉음을 당하고 손으로 쳐도 예수님이 전혀 대항을 못하는 예수님을 보고서도 보면서 나도 잡히면 저렇게 치도곤을 당했구나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여종과 사람들 앞에서 부인을 합니다. 조금 후에 곁에 그 말을 듣던 들으면서 섰던 사람들이 나와서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내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이렇게 얘기해. 무슨 말이냐면 베드로는 어디 사람이에요? 갈릴리 사람이잖아요. 갈릴리 사람이면 갈릴리 사투리를 썼어요. 갈릴리 사투리를 쓴 사람이 쉽게 말하면 서울에 와서 서울 사람들 모여 있는데 저기 어디지? 통영 아니면 목포 사람들이 섞여 있으면 바로 티나잖아요. 너 저번 때 저 갈릴리 사람들 모였던 데 있었잖아. 바로 표가 나는 거예요. 네 말하는 게 너를 네가 갈릴리 사람이라는 걸 표현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베드로가 두 번 부인했는데 네 말투 보니까 갈릴리 사람 맞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렇게 말하는데도 아니라고 또 부인을 하는 거죠. 처음에 여종이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다. 그리고 말고의 친척이 저 사람 예수와 함께 있는 사람 맞다. 세 번째 네 말하는 거 보니까 갈릴리 사람 맞네. 이 세 가지 그 명백한 증거들이 있는데 아주 뻔뻔스럽게 부인을 하고 부인만 하는 게 아니라 저주하면서 맹세까지 합니다. 물론 저주하는 게 예수님을 저주하는 건 아니에요. 그 저주가 뭐냐면 자기 저주예요. 내가 저 사람과 함께 있는 사람이 맞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벌해도 받겠다 이런 얘기예요. 나를 저주하는 거예요. 네 말이 맞다면 내가 저주받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러니까 예수님을 모른다고 하는 거죠. 이렇게 완벽하게 세 번에 걸쳐서 예수님을 베드로가 부인하고 나니까 곧 닭이 운다고 오늘 보면 나와 있습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아주 완벽하게 하나도 남김없이 찢어져 버리고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 알다시피 이 베드로가 그 이후에 초대교회 최고의 리더로서 또 주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기초를 다지는데 아주 큰 역할을 한 그리고 목숨을 예수님을 위해 목숨을 바쳤던 사도로서 인생을 마치는 모습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어떻게 그가 저렇게 완벽하게 철저히 밑바닥까지 무너져버린 베드로가 교회의 리더로서 다시 설 수 있을까? 저는 그 답의 실마리가 오늘 제가 본문을 잘못 보내드려가지고 끝절을 같이 못 읽었는데 그 답의 실마리가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의 마지막 절 75절에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성경 찾으신 분 75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그 제가 어릴 적에 제가 그 정확한 걸 확인하기 위해서 얼마 전에 엄마에게 전화를 걸어서 물어봤어요. 뭐냐면 제가 그 전라북도 고창이라는 곳에서 할머니 할아버지에게서 어릴 적 자랐어요. 언제부터 냐고 엄마한테 여쭤봤더니 그 두 살 반부터 여덟 살까지 자랐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 너무 어릴 때 엄마를 떨어져서 분리불안이 있어서 그랬는지 그 저는 항상 할머니를 따라다녔어요. 할머니가 밭에 가시면 밭에 따라가고 빨래하러 가시면 빨래하러 따라가고 애들하고 노는 것보다는 할머니를 따라가야 했었어요. 밖에서 놀다가도 할머니가 차려입고 나가시려고 하면 굳이 따라가겠다고 우겨가지고 코칠질을 올리고 막 지저분한 옷 입고 그냥 따라가요. 뭐 그렇게 따라다니면서 하면 문제가 하나 있는데 많이 혼나요. 뭐 눈에 안 보이면 괜찮은데 눈앞에서 코칠질을 흘리고 말 안 듣고 그렇잖아요. 애기가 눈치도 없고 또 코도 흘리고 좀 지저분한데 맨날 혼나죠. 그런데 이익이 있다면 할머니를 졸졸 따라다니다 보면 얻어먹는 게 많아요. 뭐 동네에 잔치가 있어서 할머니께서 준비하시는 일을 도와주러 가면 다른 애들은 엄마 안 따라와요. 엄마가 데려오지도 않고 저는 할머니니까 따라가서 옆에 앉아있어요. 그러면은 뭐 이 음식 저 음식 갖다 주시잖아요. 얻어먹기도 하고 그리고 또 장날이 돼가지고 할머니 장에 가시면 놔두고 가시려고 귀찮으니까 하지만 난리를 치죠. 고집을 펴가지고 꼭 따라가야 돼요. 꼭 따라가서 따라가면 그 제 나이가 나오는데 뽀빠이나 뭐 아이스케키를 하나 얻어먹어야 되니까 따라가잖아요. 베드로의 얘기에다 여기까지 했는데 그 베드로가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예수님을 따라다니기 시작한 이후로 공간적으로나 심리적으로나 예수님을 떠난 것은 예수님을 모른다고 세 번 부인한 이때가 처음이자 마지막이었어요. 그 이후에는 없었다는 거죠. 닭이 세 번 울 때 예수님께서 세 번 당신을 부인할 것이라는 그 말씀이 떠올라서 정말 자기 마음이 예수님을 떠나려고 하고 버리려고 했다는 그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죄송한 마음 그리고 예수님을 부인하고만 한심한 자기 자신에 대한 절망 때문에 통곡을 했는데 그 이후에는 그는 예수님을 떠난 적이 없다는 거죠. 그런 물론 그 후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오순절 성령을 체험하고 이런 변곡점들이 있지만 위대한 사도 베드로의 시작은 오늘 본문의 통곡에서 닭 세 번 울 때 통곡했던 그 통곡에서 위대한 사도 베드로가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오늘 통곡 이후에 다시 말씀드리지만 베드로는 죽을 때까지 한 번도 예수님을 떠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모두 주님을 버려도 나는 죽어도 주님을 따르겠다고 말한 것처럼 베드로는 그렇게 죽죠. 죽을 때까지 단 한 번도 예수님을 떠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베드로는 예수님의 공생애 동안 항상 예수님의 가장 곁에서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예수님께서 변화하셔서 모세와 엘리야를 만날 때도 그 자리에 있었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오실 때도 자기도 해보겠다고 제일 먼저 나서기도 했고 사실 오늘 본문도 예수님께 가장 가까이 갔다가 생긴 사태잖아요. 사실 베드로는 예수님의 가장 가까이 붙어서 떨어지지 않고 따라다니다 보니까 혼나기도 많이 혼나죠. 아시잖아요. 아까도 처음 얘기했던 교회의 근간이 되는 신앙 고백을 한 이후에 예수님이 순환 예언을 하니까 그걸 말리다가 혼쭐이 난 적도 있었고 오늘 예수님을 또 26장 31절 처음에 읽었던 거기에서 모두 예수님을 버려도 자기는 죽을지라도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장담하다 앞장서서 장담하다가 입 다물고 있으면 중간이라도 가는데 장담하다가 또 오늘 예수님을 세 번 부인하는 이 지경까지 온 거잖아요. 그런데 제가 베드로에게 부러운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얼굴이 두껍다는 거예요. 우리말로 염치가 없어요. 그렇게 혼나고도 그렇게 잘못하고도 다시 예수님께 가까이 간다는 거예요. 저는 35절, 26장 35절 말씀 베드로가 가로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저는 이 고백이 그 순간은 진심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베드로는 정말 예수님을 사랑했고 예수님을 위해 죽을 수도 있다는 그런 각오로 예수님을 따라다녔고 그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잡히시는 걸 보고 예수님을 따라가 예수님이 매를 맞고 고난 당하는 모습을 보고 나니까 겁이 났던 거예요. 나도 저렇게 고난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겠구나. 그런 현실 앞에서 그 현실이 무서워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했다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할 용기가 없어서 내가 그의 제자다고 하는 그런 자기를 부인할 용기가 없어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묵상하고 찬양을 드리고 할 때는 정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정말 하나님을 위해 살겠다고 마음을 다지는 순간이 있는데 그때 그 마음은 진심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살겠다고 다짐하며 찬양하고 기도하고 눈물을 흘릴 때 그 마음이 거짓은 아니잖아요. 하지만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사는 게 어렵고 팍팍해지다 보면 세상이 두려워져서 세상 앞에 서면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했던 결심들이 흔들린다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돈이 커 보이고 건강이 하나님보다 커 보이고 자식과 배우자가 하나님보다 더 커 보이는 그런 때가 많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 죄송하고 그래서 내 자신이 답답하고 한심하고 절망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야 할 것은 그 순간에 베드로의 염치 없음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을 위해 죽겠다고 예수님만 따르겠다고 큰소리친 후에 예수님을 부인해놓고 그게 죄송해서 통곡하고 그리고 다시 예수님을 찾는 예수님을 위해 죽겠다고 다짐했던 그 진심을 다시 찾고 그 진심을 위해 그 진심대로 살려고 몸부림쳤던 베드로처럼 그래서 그 진심대로 죽었던 예수님을 위해 죽었던 베드로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나님 위해 살겠다고 그 마음을 잠시 잊고 세상이 하나님보다 커 보여서 그 마음을 잠시 잊고 살더라도 베드로의 통곡처럼 다시 마음을 돌이키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또 하나님을 위해 살겠다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또 몸부림치고 산다면 물론 베드로처럼 뭐 교회의 큰 인물이 될 것까지는 없겠지만 그래도 나중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고생했다 잘했다 그런 위로와 칭찬을 받을 게 될 줄 믿습니다.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조금 염치 없이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맨날 실패하고 우리의 마음이 순간순간 하나님을 떠나고 나서 미안하고 죄송한데 그렇다고 우리가 또 따로 갈 데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갈 데가 있는 분은 가세요. 하지만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외에 하나님 외에 우리가 소망이 없는 건 맞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베드로처럼 염치 없어도 예수님께 붙어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는 예수님을 떠나지 않겠다는 각오로 예수님께 붙어 살았던 예수님을 위해 결국 죽었던 베드로처럼 좋은 날은 좋은 날대로 또 안 좋은 날은 안 좋은 날대로 예수님께 붙어서 그분에게 흘러나오는 은혜만 의지하면서 그분의 사랑만 바라보면서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너무 가까이 가서 가끔은 책망도 받고요. 또 말씀을 통해서 오는 가책도 더 많이 받지만 그 대신 더 많은 사랑도 받고 더 큰 은혜도 체험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 생활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의 약하고 악한 모습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은혜를 주셔서 예배드리는 자리에 서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원하지만 하나님 아시는 것처럼 때때로 세상이 하나님보다 커 보여서 실수하고 실패합니다. 그럼에도 주님의 은혜만 의지하면서 염치 없지만 주님 곁에 붙어서 살아가고자 하오니 주님 베드로를 불쌍히 여기시고 치유하시고 사명을 맡기신 것처럼 우리도 위로해 주시고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자로 설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코로나 이전의 상황으로 돌아가고자 기도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머리를 모으고 있습니다. 주님의 지혜를 허락하셔서 이전처럼 아이들의 웃음소리와 어른들의 찬양소리, 교제하는 소리가 울려나는 교회로 회복되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고단한 하루 보낸 주님의 사랑하는 동상가족들에게 주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 은혜를 누리며 편히 쉬게 하여 주시옵고 또 가는 곳마다 만나는 사람마다 염치 없게도 날마다 누리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주심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